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지릴 레시피의 저자 강재호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식에 꼭 필요한 양념과 주식이 되는 곡물 그리고 면 요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발달했는지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도 지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마트에 가면은 전 세계의 모든 식재료를 대부분 구할 수가 있죠. 특히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해보면 뭐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상당하게 육류 소비가 상당히 적은 편이었죠. 되게 귀했었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서 그 우리는 이제 소고기를 먹는 것을 밀도사라는 것을 되게 금지했어요. 만약 밀도사를 했다 그러면 그 이마에다가 그 뭐라 그럴까 자수를 놓는다고 그럴까요? 자형이라고 합니다. 제후 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는 세상에. 그런 것까지 할 정도였는데 배경은 간단해요. 이게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잡아먹지 않았었던 그런 거였겠죠.
요즘은 사실 소고기 막 부속구이까지
네, 맞아요.
엄청 많이 구석구석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데
네.
책에 보니까 임진왜란 때 외병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소고기를 먹었어 이러면서 한탄했다는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 귀한 고기를 먹을 게 없어서 억지로 먹었다는 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있는 얘기예요 정말로?
네, 실제로 이제 저도 이거는 전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대학 때 이제 대학 교수님께서 예, 최영준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일본에서는
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육류를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기사들이
네.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무라이들이 이로 왕을 쳐들어가요.
아,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고?
왜 고기를 먹었냐? 메이지 유신 때 이제 우리도 이제 키 크고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막 쳐들어가갖고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왕을요. 일왕을 뭐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고기를 안 먹은 이유가 있었겠네요.
네, 당연하게 그 불교의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아, 불교 때.
네, 불교가 전파됐는데 이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갖고 그 육식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은 섬나라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섬나라에서 잦은 전쟁이 있게 되면서 뭐 개는 전쟁에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적이 침입을 막는 역할을 했었겠고요. 그다음에 뭐 닭은 뭐 시간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농경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동력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먹지를 않았었고 뭐. 그 육식을 금지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왜소한 체격을 갖게 되었고 그런 것을 극복하자 해서 메이지 유신 때 바로 일왕이 소고기를 먹었더니 바로 쳐들어왔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사건은 네.
알 수 없음.
점점점.
네. 사실 만약에 불교의 영향 때문만이었다면 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그쵸.
생명이 있는 건데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일본은 생선으로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육식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음식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음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 않고 있고요. 이슬람 국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데 닭고기 최대 소비국은 또 바로 이슬람 국가예요. 돼지고기는 안 되고 닭고기는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뭐 재미난 이야기를 좀 더 이게 곁들이자면 저희 매형이 그 터키인이세요.
그래요.
네, 무슬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아 여기에 돼지고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근데 과자를 먹을 때도 물어봐요. 여기 돼지 기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렇게 철저하게.
네,
하는군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네. 이 돼지고기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건조기후 지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물이 부족하죠. 근데 돼지는 좀 독특해요. 돼지는 땀샘이 퇴화됐어요. 그럼 물을 막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막 진흙을 뒹굴어요. 근데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가 뛰어가서 저 오아시스로 막 뒹굽니다. 어떨까요?
못 먹죠, 물을.
네, 물을 못 먹죠. 정말로 소중한 물이었는데 그걸 못 먹는 거죠. 둘째는 돼지는 쉽게 불결해질 수 있어요. 돼지는 쉽게 불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돼지는 원래는 깨끗해요.
네.
원래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은 뭐 똥, 오줌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깨끗한 환경을 네, 네. 상당히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똥을 먹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제주 흙돼지.
네, 제주 흙돼지. 뭐, 네. 예.
그리고 집이 좀 지저분하면, 아우, 돼지 우리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고 산다고.
맞아요.
막 네. 그런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갈고리 촌충이라고 하는 것의 중간 숙주가 돼요.
네. 네,
갈고리 촌충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것을 자칫 잘못 구워 먹으면 아시잖아요. 이제
네, 바짝 구워야 된다.
바짝 구워야지 아, 된다라는 맞아, 맞아. 그런 얘기를 해요. 기생충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건조기 후에는 뭐 수목도 없고 그렇고 굽기도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돼지고기 한번 먹을 때 막 바짝 구워갖고 먹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또 그런데 이제 닭은 좀 이거와 좀 달라요. 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주머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네네네.
모래는 이제 어떤 정도 저장해 놓고 하고 그런 환경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닭은 좀 깨끗한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닭을 많이 키우지는 않았어요. 닭을 많이 키우지 않고 간혹 영화에서 네. 어디 사막이 있으면 닭이 푸드덕푸드덕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닭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이 친구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인데. 오늘 첫 끼도 닭, 점심도 닭, 저녁도 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시세당을
예, 상당히 어려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네요. 네. 닭의 인기가.
예, 닭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화의 영향이 좀 커요.
네.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최근에 수입량이 한 10년간 이제 2배 이상 증가해요. 수입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소비량도 2배 이상 증가하고요. 1인당 소비량이 거의 최대가 되는 것들이 이런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계화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닭 하면 우리나라도 먹지 않잖아요.
치매 치매.
그러니까.
네.
그 시간 되면 왜 면요리 생각날 때 되면 항상 아니 그럼 우리 치킨이나 뜯을까 막 이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슬픈 요리더라고요. 프라이드 치킨. 이 탄생 배경에 흑인 노예들의 비극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프라이드 치킨은 이제 소울푸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흑인들에게 치킨이나 먹어라 얘기하면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치킨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너는 치킨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이건 네. 정말로 비하하는 단어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흑인인 친구들에게 야 너 치킨이나 먹어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흑인들의 노예 시절에 먹던 것이 없었어요. 먹을 네.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 백인 가정들이 로스 치킨을 먹죠.
네.
오븐에 구운 로스 치킨을 먹고 나서 발라낸 뼈들 그 살점 몇 점 붙어 있으면 당시에 이것을 기름에 튀긴 거죠.
아.
당시 이제 미국 노예들이 있을 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은 포경선을 통해서 고래를 많이 잡고 기름이 많아졌어요.
네.
거기다가 또 어떤 것이냐면은 석유까지 발견이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남아도는 기름이 생기니까
네.
이 남아도는 기름에다가 튀겨 먹는 거죠.
아.
네, 이런 네.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이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 치킨이 그렇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과밀을
네.
보이고 있잖아요. 뭐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도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치킨이 뭐 발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뭐 그 60, 70년대에 어떻게 보면 통닭의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어요.
향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향수가 네. 있게 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었었고요. 양계장이 솔직히 많아지게 됩니다.
아.
예, 그 뭐라 그럴까 쉽게 생산할 수 있어요. 닭은요.
네.
어떠냐면은 30일 만에 우리는 지금 30일 된 닭들을 먹어요.
아,
그래. 네, 그
속성으로 키우는군요.
속성으로 키운 거 이게 뭐 30일, 40일 정도 되면 연계라고 해갖고 이걸
먹을 수 있게
먹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큰 거를 좀 좋아하진 않아요. 삼계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그 동안에다가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예.
넣어갖고 그냥 먹는 건데 그렇게 30일 만에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들도 생겨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킨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지금 많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이게 우리 지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라고 얘기해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충족을 못 시켜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빠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음식의 지리적인 특성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좀 사실 그 반대예요. 지리적인 특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초콜릿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게 초콜릿의 원산지는요, 그 라틴 아메리카예요. 초콜라틀이라고 하는 그 마야에서는 예. 초콜릿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기도 했어요. 네.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제 멕시코 그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서 초콜라틀 나와요. 고춧가루를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먹기도 하는 그런 음료가 있는데 초콜릿은 라틴 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무슨 초콜릿 뭐 땡땡 초콜릿
예.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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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지역이 생각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재배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랑 기후가 똑같아요. 라틴 아메리카랑 기후가 똑같은 곳에 저렴한 노동력이 있어요. 이거를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이 이걸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리적으로 동일한 환경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이동 경로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2부 강연 내용과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해의 살이 풀로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병과 벌레가 잘 붙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우리 민족의 구황작물로 큰 역할을 해왔고 특히 강원도에선 이것을 활용한 막국수, 묵, 부침개 등이 발달했죠. 특히 강원도 봉평하면 이것이 떠오르는데요. 이효석 작가의 이것꽃 필 무렵의 주요 배경이 봉평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그 영양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건강 음식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리, 2번 수수, 3번 메밀.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황금 비율에서 펴낸 지리 레시피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센치한 하하, 하하와 10센티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찹쌀떡. 센치한 하하의 찹쌀떡이었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지리 레시피 강재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지리 수업을 좋아하나요?
네, 지리 수업을.
엄청 늦게 말씀. 아, 저는 되게 싫었어요.
네, 지리를 네.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지리가 많이 이렇게 실수라고 얘기할까요? 수업 실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지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음식 얘기 같은 거 하면 저는 되게 잘 들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리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리 레시피 같은 책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어때요? 가끔 음식 얘기도 해주시나요?
자주 합니다.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음식 얘기해달라고 많이 얘기해줘요. 네. 많이 얘기해요. 오늘도 뭐 벌써 음식 얘기해달라. 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해요. 아. 페이스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네. 야, 오늘 뭐 할까? 그럼 오늘 뭐 해줘요? 오늘 뭐 해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례지만 혜원 여자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네. 중랑구 망우 3동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망우동에
있는데. 네, 망우동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도 물론 다 음식 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디 지역, 그러니까 그곳 하면은 맛볼 수 없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음식에 대한 추억,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혹시 모르시겠는데, 쌔뱅이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쌔뱅이국.
그 외국국인가요?
아니요.
쌔뱅이가 뭐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국이에요. 쌔뱅이라는 건 민물새우거든요.
새우?
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쌔뱅이, 그 다음에 욕 같죠. 어감이 욕 같은데.
그렇군요.
아, 지금 먹으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 네. 새벽에 민물새우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풀어서 무 넣고 송송송 넣어서 한 그 국이에요.
그러면 달콤하겠네요.
예, 너무 시원하면서도 달콤하기도 하고 그 민물새우에 씹는 맛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어느 지역이?
네. 청주에서.
청주. 예. 아 청주. 네. 저도 대학 청주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때마다 올갱이국 먹으러 다녔어요.
예, 올갱이국
이게
유명하죠.
다슬기가 용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네. 동네마다.
네. 맞아요.
충청도는 예. 올갱이라고 그러고 네. 저희는 그 안동 쪽에서는 고디라고 고디 이렇게 불러요. 고디.
예. 전라도에서는 이제 대사리 대수리 이런
아,
식으로
그렇게
그러죠.
이름을 부르는
혹시 남정미 씨 그거 해장으로 드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천이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아. 이천 쌀밥 맛있잖아요.
네. 그건 밥만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갓 지은 밥에다가 겉절이
아.
정말 네. 맛있죠.
예.
요즘 또 한창 햅쌀 나오는 때라서
맞아요. 예.
김치 겉절이 이런 얘기도 좀 해볼까요?
맞아요. 근데 김치가 진짜 지역별로 말아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 안동 지역에서 울산 저희 제가 어렸을 적에 울산에 USA에서 크다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 수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고향은 또 안동이거든요.
네.
울산에서 엄마가 김치를 담그실 때는 갈치를 토막갈치를 넣으셨어요. 빨리 시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안동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또 굴이나 아니면 잣 생율들을 넣더라고요. 밤이나 이런 거. 지역에 따라서 김치도 다르고 어떤 곳은 이제 정말 생선 통째로 넣는 것도 있고 전라도 김치는 또 맵고
네.
막 경상도 김치는 또 많이 짜고 이런 게 있던데 요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각 지역에서 잘 나는 것들을 이용한 거예요.
네네.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많이 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발효시키느냐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처갓집도 전라도예요. 그런데
맛있죠 음식들.
네. 저희 집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갈치를 넣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갈치를 넣으세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제 고구마 줄기가 나올 때 고구마 줄기가 나올 때 고구마 줄기로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고구마 줄기 김치가 있어요. 네, 남도 지방에 가면은 고구마 줄기 김치 그다음에 뭐 여주만 가더라도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거든요. 고구마 김치 같은 경우가 있게 되겠고요.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서 잘 나는 것들. 근데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맞아요,
나면
맞아요.
많이 재료들.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릴 수는 없고. 그럼 발효해야죠.
이게 다 약간 불그스름한 색깔인가요? 김치도 아까 백김치 말씀하셨지만 색깔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북쪽으로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색깔이 좀 연해지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네. 기후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추 같은 경우가 약간은 그 따뜻한 기후를 좋아해요. 실은. 그래서 중남부에서 많이 재배되고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추 같은 것도 조금 적은 편이고요. 더불어서 기후는 어떤 거냐면 이제 쉽게 상하지 않아요.
네.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고추라든지 아니면 너무 짜게 안 담가도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전라도 처가에서 올라오는 김치 중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는 어떤 건가요?
저는 그냥 갈치 넣은 거.
아, 갈치가
예, 곰삭은 맛이.
맞아,
네, 곰삭은 맛이 너무 좋아요.
아, 장모님께서 역시 우리 사회는 맛을 아는구먼.
역시 우리 사회는 사회생활을 잘하는구먼.
네, 김치뿐만 아니라 뭐 된장, 간장도 발효 음식인데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 또 풍성하죠. 이렇게 특별하게 장류가 발달한 이유는 뭘까요?
뭐 그 우리가 조금은 잘 모르는 건데 이제 장류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했었어요.
네.
대표적인 이제 로마가 진짜의 가룸이라고 하는 그런 액젓이 있었었고요.
아, 네.
액젓 관련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가면 느엉맘 같은 경우도 있죠. 네. 생선을 이렇게 발효시킨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독특하게 그 콩을 이용한 두장이 발달해 있어요.
아하.
예, 대두의 원산지가 만주예요.
아.
만주에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콩을 이용한 두장인데요.
네.
이건 진짜 역사서에도 써 있어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두장 좀 다른 거죠.
두장이라고 해서 콩으로 만들면 다 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간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네, 그것도 다 두장의 계열에 들어가는 거죠.
아, 이렇게 네. 폭넓은 의미군요.
네. 육장, 어장, 두장
아.
이렇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느엉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콩으로 만들면 두장이 되는데요. 만주에서 대두가 원산지예요.
예.
그러니까는 고구려 시대 때 그 삶은 콩 이렇게 갖다 주면서 네. 야 말 달리면서 먹어. 어, 아. 약탈 전쟁하면서 먹어. 네네. 근데 말 달리면서 하니까 저절로 발효되고요.
그 안장 밑에 장을. 있었다 그래서 조금
불불불하긴
네.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향이 그렇게 나는 건가요?
거의 청국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전국장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고
전국장이요? 네. 전쟁터에서 먹었던
네, 그렇다라는 아. 것도 있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콩으로 해서 장을 만들었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고구려의 그 장은 참 맛있다라고 아. 써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아.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메주로 만들게 되는 것은 북방식과 남방식이 그 된장 간장 만드는 것은 결합된 거예요. 아. 북방식은 이제 띄우는 방식이거든요. 온돌방에서 네. 온돌방에서 이렇게 띄어요. 열을 높여갖고 이렇게 으깬 콩을 네, 삶아서 네. 으깬 콩을 네. 띄어요. 그리고 남방식은 어떻게 하면 소금에 절이죠. 아. 그래서 무엇을 만드느냐면 메주를 절여서 만들어서 간장을 만들고 이것을 으깨면 된장이 되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남방식과 북방식이 어우러져요. 지푸라기 생각나잖아요. 메주 네네, 생각하면 네네. 지푸라기는 남방식이죠. 아. 벼농사가 발달한 그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남방식과 북방식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메주 문화가 그렇구나.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메주 띄울 때 가거든요. 안동에 가는데
아,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닮았으니까 오라고 막 메주 띄운다니까 꼭 오라고.
그래 그러긴 너무 예쁘시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콩을 밟아요. 네. 이제 그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밟은 다음에 요거 이렇게 사각틀이나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톡톡톡 말아 넣는데 아, 이게 발효하면서 냄새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온도를 해야 되니까 뜨끈뜨끈하게 담그는데 네. 이걸 나중에 간수를 만들 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란 하나를 띄워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계란이 올라오면 이게 간이 잘 된 간수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메주를 올려놓고 하는데 메주를 담글 때도 각 이제 각 동네마다 각 성씨가 저희 이제 저희 남가니까 이씨 아줌마도 오고 문씨 아줌마도 오고 박씨 아줌마도 오고 한 명씩 이거 메주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집 장 잘 되라고. 네. 그리고 장 띄우는 날은 손 없는 날 일단 고르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비가 오면 또 다른 날로도 한대요. 비가 오면 그 집 어른들 장례 지낼 때 비가 온다는 속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 안동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 모여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지리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남정미 씨 정말 살림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음식 하면 생각나는 지역이 있죠. 세계 곳곳에서 지역색을 살린 음식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계절마다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기반한 지역 축제가 어떻게 그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강재호 선생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만나봅니다.
네, 최근 주 5일제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죠.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지역 축제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지역 축제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홍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리 마케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지리 여행을 떠나보면 네. 고영희 아나운서님과 그다음에 남정민 선생님 네. 예, 눈을 감고 메밀과 관련된 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메밀. 생각나시나요?
메밀. 아까 퀴즈에도 나왔잖아요. 봉평.
네. 봉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밀로 유명한 곳은 강원도 봉평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메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강원도가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오. 강원도가 아닙니다. 강원도가 1등을 했던 적은 딱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경상북도이고요. 올해는 제주도가 또 많다라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각 지역의 전체 식량 작물 대비 이 작물의 생산량이라는 거죠. 친밀도예요. 많이 재배되는 빈도. 그런 친밀도가 생각해보면은 강원도가 더 높아집니다.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메밀의 생산량은 더 많지만 이 친밀도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강원도가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메밀을 그 전체 식량 중에서 메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메밀 음식이 발달하였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존도, 친밀도 이런 것들은 메밀이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음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자리매김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예. 강원도 생각하면은 막 갑자기 메밀이 생각나는 그런 이유가 막국수 먹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나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영향이에요. 아까 퀴즈에 나왔었지만 이 녀석의 메밀꽃 필무렵. 이게 한 15년 전에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효성문화제라고 하죠. 이걸로 인해서 메밀꽃 필무렵으로 인해서 효성문화제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 지역축제 그다음에 혹은 문학작품 이걸로 인해서 이 지역은 완전히 스타가 돼요. 예, 메밀하면 바로 그냥 봉평, 이효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친밀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걸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유명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망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레몬 축제로 유명합니다.
레몬.
네. 아, 프랑스 망통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거든요. 예.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 그 여름철에 고온 건조해요. 당연히 수목, 레몬 같은 것들, 오렌지 같은 것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의 주민이 한 분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건물 한번 레몬을 꾸며볼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다음부터는 그다음에도 레몬으로 한번 집을 꾸며보자 해서 지금은요, 엄청나게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들어가면 향기가 확 나겠네요.
네,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레몬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프랑스 망통의 축제는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프랑스 망통에 쓰이는 레몬이 너무나 양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게 됐냐. 주변에 스페인에서 수입해와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은 스페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것은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하냐. 프랑스의 망통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의 친밀도,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것이 있어야지 지역의 축제가 발달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서 뭐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축제가 네.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다 똑같은 맞아, 것은 맞아, 맞아. 예, 네. 원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만의 정체성, 바로 이런 걸 지역성이라고 얘기해요. 네, 지역성을 찾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우리가 그 막 뭐 던지고 이러는 축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 해외 핫픽이 나오죠.
맞아 맞아. 한창 막 또 예. 광고에 막 서가지고 있으면 토마토 던지고 이러는 전화 광고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경험 어찌 이랬든 요즘 해외 핫픽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스페인의 분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예, 맨 처음에 이제 토마토 가격의 폭락 때문에 시민들이 성나서 던지게 된 것인데 화가 나서 던지게 된 게 배경이었었는데요. 이 스페인에서도 이거를 던지는 것을 아주 지역 축제로 하죠. 그래서 예. 스페인의 분열은 이 축제가 열릴 때면
네.
온 거리를 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 천막으로 이렇게
막아놔 싸두는구나.
예, 싸두고서는 서로 보호장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던집니다. 이것이 상당히 성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도 매년 뭐 사람들이 막 가서 이 스페인의 그 분열의 축제를
네.
하고 싶어 합니다. 스페인 역시 어떻게 보면 토마토가 잘 재배되는 환경,
네.
스페인이 친밀도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했죠. 이거를 따라한 곳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화천의 토마토 축제입니다.
어른들이 화천에. 뭐라 하실 것 같은데 토마토 네. 던지면 아니 먹어야지.
맞아요. 정말로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먹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던지는 거니까 문제가 됐어요. 실은 화천에서. 네.
실제로요?
네. 실제로 문제가 돼서 네. 막 세탁비 달라. 기분 나쁘다. 지나갔는데 왜 나 던지냐.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그래서
네.
여기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토마토를 밟는 걸로 바꿨어요. 토마토를 밟는.
우리나라 화천에선 밟는군요.
네, 네. 밟는데요. 거기다가 금반지를 숨겨놔요. 네. 그래서 그걸 근데 밟는 밟으면서 이제 금반지를 얻어내면 이제 거기서 금한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는.
네, 바꿔주는 거래요. 근데
재밌네요.
이제 여기에서 쓰는 토마토들은
네.
완전히 익은 선거가 아니고 이게 조금 하자가 있는 것들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네.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음식 갖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간에 이 밟아본 사람들
네.
반지를 찾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 화천이 엄청나게 좋은 축제가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 지역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지리 마케팅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정미 씨는 기억에 남는 지역 축제 있으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K본부에서 여행 떠나는 거 지금 더빙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떠나볼까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나오는 게 영동 포도 축제.
아.
그 포도 축제도 거기 가면 이제 그 포도로 나오는 즙 가지고 옷에 염색도 해볼 수 있고 체험 축제가 있는데 올해부터 덧버섯 같은 걸 신고 들어가서 포도를 밟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포도주 만들 건가요?
네, 포도주를 만들어줘요.
그래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저것도 처음에는 아, 좀 밟는데 먹고 싶겠어 막 이러는데 이제 위에 전부 다 예쁘게
깔고
아, 예, 잘 깔고 네. 또 발에 이제 신발도 아니고 맨발 위에 신을 수 있게 깨끗한 보호구도 착용을 하고 밟으니까 저래서 더 맛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저는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남원 춘향제의 방송 사회를 보러 갔었어요.
네.
그런데 아시죠? 그 전주 남원 쪽에 상 받으면 한상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춘향이도 아름다웠지만 음식상도 상당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지역 축제 중에.
저는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음식 얘기는 조금은 벗어나서 얘기하고 네네.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지역 축제 하면 음식으로
맞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가까운 데 얘기할게요. 서울이에요. 서울 비초롱 축제요.
비초롱 축제.
네. 청계천에서 네네. 이루어졌던 비초롱 축제가 있거든요.
네네.
예, 청계천 자체가 랜드마크예요. 서울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비초롱을 합니다. 초롱을 하게 되고 각각의 주제를 갖다 놔요.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네.
아이들에게는 재밌는 캐릭터.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저희 아들하고.
네.
라바 앞에서 얼마나 사진을 찍고 콜리 앞에서 얼마나 사진을 찍는지.
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 내년에도 또 와 얘기하고 그 종로 주변에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상권들이 있어요. 음식점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거기에서 밥도 먹고 놀고 그랬었던 그런 것들이 비초롱 축제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축제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비초롱 축제를 지금 추천을 해 주셨는데
네.
아드님하고 좋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가을에 연인과 함께 가보면 좋을 만한 축제 하나 좀 추천해 주시죠.
연인과 함께 가보고
정미
싶은.
정미 씨 지금 귀를 쫑긋.
쫑긋쫑긋 세고 네. 있어요.
연인하고는 해돋이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뭐 해돋이 축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추울 때 뭐
네.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축제가 되겠고요.
네.
뭐
억새 축제 같은 건 어떤가요?
억새 네. 축제 괜찮죠. 예. 억새 축제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되긴 하겠지만
네.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길은 실은 경복궁 길이에요.
아, 좋죠.
네, 청와대 그 길로 해서 연인들은
네.
좀 조용하게 서로 간에 걸으면서 근데 너무 길지 않게
네.
짧게
네.
서로 간에 묵묵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하는 정동 커피 축제 갔다 왔거든요.
아,
네네. 정동
예.
커피 축제요.
예. 여기가 이제 그 고종 황제 때 정동 커피 축제라고 하면 커피가 고종 황제가 이제 아간파천 때 많이 드셨다 뭐 이래가지고 최초의 커피를 드신
네.
분 뭐 이렇게 양탕국 뭐 이렇게 기록이
네.
되잖아요. 거기 이제 손탁 호텔이라고 이게 커피 하면 뭐 아간파천, 러시아, 베베르, 손탁 이렇게
네,
영어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맞아요.
전 손탁이라고 해서 어느 손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일 여자더라고요.
네.
예. 아간파천 때 고종 황제가 러시아로 가는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맞습니다.
베베르란 사람이고 그 베베르란 사람이 선생님 혼자 힘들어 하시니까 짜잔 하고 독일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앙투아네트 손탁이라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잘해 주셨나 봐요. 커피도 갑이라고 하는 커피도 타주고 그래서 그때 하사받은 땅이 정동 29번지 손탁 호텔이었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커피를 팔았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뭐 라떼 아트도 해놓고 굉장히 좋은 향기가 확 나는 게 너무 좋은 축제들이 많더라고. 매해 10월 중순
아하.
이후로 하니까요. 거기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동 커피 축제.
네.
커피 많이 드시고 오셨겠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거기 가면.
네.
예, 그리고 요즘에 집에서 이제 커피 갈아 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콩에 따라서 로스팅도 할 수 있고요. 생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 향기로운 축제였습니다. 그거
네.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아, 지역 축제 얘기만 해도 이렇게 풍성한 또 소재들이 나오는데요.
네.
다양한 음식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보고 있는 책 지리 레시피 자녀와 함께 읽어봐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 이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퀴즈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세요.
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한해살이 풀로 특히 강원도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막국수, 묵, 부침개 이런 걸 해먹을 수 있어요. 강원도 봉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효석의 이것 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도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리, 2번 수수, 3번 메밀.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강재호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지리 레시피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게 굿타임스입니다. 치게 굿타임스였습니다. 오늘 강재호 선생님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음식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다양한 음식 가운데에서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가장 극적으로 바뀐 음식, 드라마틱한 운명을 겪은 음식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홍어를 꼽고 싶어요.
홍어.
네, 원래 이제 흑산도에서 나는 어종이었는데요. 그 여말선초, 고려말, 조선초에 그 외국의 침입들이 많았어요, 실은. 그래서 여기를 비워두는, 섬을 비워두고 거기를 관리들이 관리하는 쇄환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쇄환정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나주목, 목포 일대로 가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겨울철이 되면 산도를 몰래 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옵니다. 하지만 오는 경우에 한 이틀 정도 걸리면은
부패가
네, 되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발효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네, 것이 네, 낫겠죠. 네, 예, 네.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변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전라도의 독특한 문화가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1차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004년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04년에 FTA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네.
그 어느 나라 FTA가 발효가 되냐면은 칠레와 네.
아.
칠레가 발효가 되면서
네.
한때 이제 우리가 홍어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홍어가 동네마다 막 홍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우리나라 이제 홍어를 이제는 수출을 안 해요, 많이.
많이 안 나나요?
네. 아르헨티나로 바뀌었어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은 홍어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이제 보호수종이 되어버린 거죠. 보호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칠레보다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돼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홍어가 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래서 향후 한 10년 뒤에 또 네. 어디에서 이렇게 수입을 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그런 어종 중에 하나가 바로 홍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국산은 비싸다면서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죠. 네. 예, 거의 뭐 100만 원과량 네. 유막할 정도로 맞아요. 예, 상당히 비싸.
저희 됩니다. 아버지가 홍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네.
진짜 수년 동안 거래해온 거래처가 있어요. 거짓말 이렇게 그것도 딱 한 번
네.
굉장히 귀하게 요 굉장히 소량이 오는데 정말 제가 가도 아는 척 안 하고 그것만 드시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들도 이제 홍탁 삼합을 드셔 본 분들은 마치 본인이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맞아.
그런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아주 독특한 음식이에요.
네, 홍어는 독특한 음식인데 근데 우리나라만 먹지는 않아요, 실은.
그래요?
아. 네, 아이슬란드에서도 먹어요. 이거는 자료 유출인데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먹나요?
똑같습니다. 삭혀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이 삭혀 먹는데요. 이 혹시 세계에 기이한 음식 중에 하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칼 뭐
이거는 상어 고기를 삭힌 거고요.
아.
여긴 또 홍어 고기를 또 삭힌 것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요.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삭히게 된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팔기에는 어떻게 힘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삭혀서 자신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에 먹어요.
근데 전통 우리 음식이에요. 같은 경우에는 장독에다가 지푸라기 넣고 발효를
맞아.
시키잖아요.
네.
그럼 아이슬란드에서는 어떻게 발효시켜요?
돌 밑에다가 발효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 밑에다가 깔아놓고 여기다가 발효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세계에 딱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만든
네.
음식?
뭐 세계 천한 가지 음식이라는 그런 책에서는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버려라.
아.
그것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네네.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는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 보다가 굉장히 뭐 이렇게 부속식품도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돼지 족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독일에도 이런 족발 같은 네, 학생이라고 하는데
네,
학생 그거랑 또 같이 먹는 독일 김치도 막 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양자리 양배추를 절인 그런 오, 김치죠. 예. 네. 절여 놓는 것들이고요. 그런 네, 것들 같은 네. 경우가 예.
아 발효를 이렇게
네 발효를 해서
해가지고 예. 되게 독특한 음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오늘 지리적인 관점에서 음식을 바라봤는데요. 앞으로 지리적인 요소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좀 덜 줄까요? 아까 분명히 더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로컬 푸드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게 로컬 푸드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 음식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네.
네. 네. 그 결과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민 씨 아버님 상당히 중요하신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잘 보여요.
네,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개를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네.
책에 보니까 조개에 대한 얘기도 막 엄청
예,
많고
맞아요. 예. 예.
굴을 또 뭐 알자 들어가는 달에는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수학 철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거 지나고 나면 알자 들어가는 게 뭐 September 뭐 이렇게.
네, 그때 이제 먹으라는 거죠. 실은요 알자가 들어가는 달에. 예, 이제 먹은 거죠. September 뭐 November, December 이런
네네.
식으로
네.
우리가 이제 알자가 들어가는 달에 먹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들의 탑10에 들어가는 음식이 굴이에요.
굴.
그런데 그 굴을 사람들이 상당히 사랑하죠.
예, 스테미너에도 좋다고
네.
바다의 우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유럽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날 것을 잘 안 먹는데
굴만은
예외죠. 굴만큼은 예외로 먹게 되죠.
네.
네.
자, 오늘 뭐 음식 얘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만, 정미 씨,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저는 굉장히 육식주의자인데요. 뒷부분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에 고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잖아요.
네.
챕터 제일 마지막에.
네.
그거 읽고, 또 사실 또 동영상들도 요즘 많이 보여요.
네.
애들 굉장히 갇혀있는 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네.
생산하는 공장처럼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책들, 내용들도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아, 이 나라 가서 정말 가서 먹어보고 싶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레몬 축제는 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네. 그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리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런지 뭐 이런 말씀도 좋을 것 같네요.
호기심 천국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학생들이 이제 많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네.
아, 거기 가면 뭐 할까? 거기는 왜 뭐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리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공간에 대한 호기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 레시피 이 책 한 권을 묶어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라든가 음식에 대한 문제 걱정도 많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뭐 인스턴트 식품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네.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인다, 뭐 한다 하면서도 알면서도 먹이는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시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긍정적이에요.
네. 오늘 뭐 2시간 세계 곳곳 또 과거와 현재를 누비면서 음식과 지리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강재호 선생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지리 레시피 이 제목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냐면 지리를 빼자. 지리를 빼고 레시피 종류로 해서 아니면 뭐 역사 쪽으로 해갖고 쓰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리를 꼭 넣고 있습니다. 제 책을 지금 서점에서 보실 때 일부 분들은 역사 혹은 문화 분류로 보세요. 지리 분류가 없어요. 한마디로 지리가 대중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리를 좋아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책들도 지리와 관련된 책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리 레시피 이 책의 음식과 관련해서 지리적인 동선을 따라가는 과정은 음식의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 필수적이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폭넓게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네, 봉평하면 떠오르는 이것은 정답 3번 메밀이었습니다.
오늘 1부, 2부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강재호 선생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시대의 멘토시지요.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펴내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모시고 한중일 세 나라의 공존을 위한 방법과 비전을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라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끝음악으로 이적의 선물 식객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